역사고정 강의 제21강 하겠습니다. 제21강부터 37강까지가 3부에 해당하죠. 근대 국민국가 체제와 세기 말. 근대 국민국가 체제에 그러면 17세기부터를 대체로 근대 국민국가 체제라고 합니다. 우리로 치면은 1592년에 임진왜란이었으니까요. 그 임진왜란이 끝나고 그 다음에 뭐 정묘호란, 그죠? 병자호란, 호란을 거쳐서 그리고 1800년에 정조 사망, 대체로 그 시기까지가 우리 한국사에 해당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근대 국민국가 체제와 세기말, 세기말 이 목차 부분을 이렇게 보면, 목차의 발문들을 이렇게 보면 굵게 되어 있는 글자들, 이게 보이시죠? 30년 전쟁, 국민대 국민국가의 국민, 그 다음에 22강으로 가면은 과학과 기술, 그것이 사회적 권위, 그리고 계몽주의, 이성의 시대, 그런 얘기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 시기에 그 보면은 뭐 진보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근대 그러면 진보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서양 근대 세계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사실 그 바로 이전 시대, 그러니까 중세라고 하는 시대, 그걸 지난번에 그 우리 옥스퍼드 세계사 7장 제가 첫 번째 설명을 하면서 옥스퍼드 세계사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옥스퍼드 세계사 321페이지에 보면은 기원후 175년에 유라시아 서부는 세계 최대 조직들을 보유하고 있었고 선두자리를 천년 넘게 지켜온 터이지만 그 후로 1350년까지 동아시아가 선두로 올라가는 동안 지중해와 중동의 국가들은 작아졌다. 다시 말해서 서양에서는 근대 국가 그리고 중세 요 시기에 해당할 때는 동아시아 세계가 좀 앞서 있었다 그러죠. 뭐가 앞서 있다고 하는 말? 그게 뭘 가지고 앞서 있다라고 말하는지는 저는 사실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중동의 최대 국가는 작아졌다. 하지만 유라시아 서부의 최대 종교 조직들 그리고 최대 경제 조직들도 작아지지 않았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벌어진 부와 권력의 이동이었지만 그 현재까지 그 원인에 대한 합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양 중세는 서양에서 중세라고 불리는 시기는 중세가 쇠퇴하고 그 시기에 동아시아 지역에서 좀 뭔가 큰 발전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동아시아는 조금 쇠퇴하기 시작하고, 1350년 이후에, 동아시아 지역은 좀 쇠퇴하고, 서양에서는 요 시기가 좀 성장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21강부터 읽게 되는 제21강부터 요 시기는, 서양에서 조금 동아시아보다는 좀 앞서가는 시기가 된다. 그런 말이죠. 그 얘기를 좀 뭐라고 그럴까요? 전형적으로 그 얘기를 해둔 사람들이 르네상스 시대의 지식인들이죠. 그래서 옥스퍼드 세계사 311페이지에 지난번에 설명한 것을 보면 15세기에서 20세기 중엽 사이에 교육받은 유럽인 대다수는 유라시아 서부의 발전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쉽게 이해했다. 그 시절 역사가들은 15세기에서 20세기 중엽이면 지금 근대잖아요. 지금 제 역사고정 강의 제 3부가 근대 국민국가 체제와 세기 말인데 요 세기 말이라고 하는 게 19세기 말이에요. 세기 말이라고 하는 게 19세기 말. 1800년대 말? 예. 네, 그렇게 되죠. 19세기 말이니까 공산당 선언이 1848년이니까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과 전 지구적 자본주의 체제, 요게 4부인데, 요 제2차 제1, 2차 세계대전, 그게 이제 1차 세계대전부터가 1900년대니까 20세기잖아요. 그러면 역사책에서 서양사책을 가리킬 때 세기 말, 그러면 19세기 말을 가리키니까 15세기에서 20세기 중엽 사이에 교육받은 유럽인들 대다수, 이런 사람들은 그 유럽인들, 유럽인 대다수, 그러면 요거는 근대에 속하는 유럽인, 그런 말이겠죠. 그러면 근대라고 하는 시기에 대해서, 아, 우리가 지금 동아시아보다는 좀 잘 나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기가 이 근대죠. 역사고전강의 3부는 서양 근대 세계를 다룹니다. 그렇죠? 근대 국민국가 체제와 세기 말이니까 근대 세계를 다루는데, 요 시기에 대해서는 동양에서나 서양에서나 서양이 좀 앞서 나갔다, 그런데 일정한 정도로 합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15세기에서 20세기 중엽의 역사가들은, 교육받은 유럽인들은, 역사가들이 이렇게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역사를 이해하는 틀을. 그리스 로마 시대를 영광스러운 고대로, 뒤이은 중세를 우울한 그리고 우울하게 만드는 시대로, 중세 후기를 서양 문명이 마침내 부활한 시대로 묘사하곤 했다. 이게 바로 이어지는 문장에 나오는 것처럼 쇠망 모델이에요. 쇠망 모델. 중세가 쇠망의 한 시대다. 그런데 1970년대부터 수정주의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요 쇠망 모델을 수정해야 한다 하는 사람이죠. 요 사람들은 중세 기독교권과 이슬람권에서 이루어낸 문화적 성취를 가린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뭐 그 사람을 꼭 수정주의자라고 집어넣을 수는 없겠지만, 뭐 공식적으로 수정주의자, 저 사람 수정주의자, 이 사람은 뭐 안수정주의자, 뭐 이렇게 하는 건 없는데, 움베르토 에코가 굉장히 이제 저걸 했죠. 노력을 많이 했죠. 이게 그렇지 않다. 중세는 굉장히 찬란한 시대였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중세 경이로운 철학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에코가 편집해서 낸 중세, 그 네 권짜리 두툼한 중세 있잖아요. 아, 그것도 이제 좀 네 권짜리 읽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니, 있다는 걸 소개해서 이제 사는 분들은 있어. 근데 사놓고 안 읽어. 아, 샀다. 그러고 끝. 구매는 알리바이가 아니잖아요. 에코가 쓴 논문 작성법 강의 보면 복사는 알리바이가 아니다 라는 말이 있는데, 그 복사를 하는 것 모르겠는데, 구매는 알리바이가 아니잖아요. 구매가 알리바이는 아니에요. 저는 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요. 항상 안 읽은 책은 안 읽었다, 읽으면 읽었다, 뭐 대충 읽었다, 한 번이라도 읽었다, 열심히 읽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중세 저거 한 번은 읽었어요. 그냥 건성건성으로라도 쭉 이렇게 한 번 읽었어요. 그래도 이전에 중세에 관한 책들 좀 읽어놓은 게 있으니까, 아, 요게 요 얘기가 요 다음 얘기였구나, 이런 건 알아요. 근데 저것도 한번 읽어야겠는데, 이 북리스트에서. 아니면 포스타입에서 해야 되나? 아니, 뭐, 라티오의 책들에서는 저건 라티오의 책이 하니까 할 수 없고, 저걸 한번 북리스트에서 하기는 좀 그렇고, 포스타입에서 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 다시 수정주의자들은 이 쇠망 모델을 수정한 사람들인데, 아무리 그렇게 수정을 해도, 예, 그 다음 문장 있잖아요. 온갖 수정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정을 했다 해도, 70년대부터 수정주의자들이 쇠망 모델을 수정했는데도, 서양의 경제 발전에 관한 그래프는 프란체스코 페트라르카, 이 사람 그 사람이에요. 뭐 르네상스 시대의 시인 페트라르카. 뭐 안 한 게 없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종합적 지식인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르네상스 시대의 종합적 지식인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페트라르카. 단테는 르네상스 시대의 그 새로움을 열어젖힌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이런 것에 바탕을 둔, 그리고 자기의 나름대로 약간의 독창적인 해석이 들어가 있는 신곡을 썼기 때문에 중세 말이라고 하는 거고, 같은 시대의 사람이라 해도 근대를 열어젖힌 단테 이러면 안 된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어요. 페트라르카. 그 다음에 존스에 이르는 학자들은 오늘날의 통념만큼 잘못 판단했던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서 쇠망 모델을 만든 사람은 쇠망 모델을 주장한 대표적인 사람이 프란체스코 페트라르카. 페트라르카요. 페트라르카. 그들의 쇠망 모델이 1970년대부터 수정주의자들이 아무리 수정을 했다 해도 쇠망 모델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다. 왜? 경제발전에 관한 그래프를 보니까 그렇구나. 경제발전에 관한 그래프를 보니까 그 310페이지에 보면 바로 그 그래프가 있잖아요. 사회발전지수 이렇게 해서 보면은 거기 뭐죠? 500년에서 1000년 그 사이 그런 거 쫙 내려가 있잖아요. 그 경제발전에 관한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내려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곡선은 4차 다항식 추세선인데 대체로 거기 국가 역량의 성장과 쇠퇴주기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기번이 1776년에 로마 제국의 종말은 언제까지나 기억될 그리고 지구상의 여러 민족들이 여전히 느끼고 있는 끔찍한 변혁이었다. 요건 변혁, 변혁이죠. 변혁. 변혁이라고 하는 건 가치 판단이 없어요. 개혁은 좋게 거쳐서 바꾼다니까 좀 좋게 고친다는 의미가 조금이라도 들어있는데 변혁은 그냥 변화와 혁신이 아니라 혁명이 일어난 그냥 바뀐 체인지의 뜻이에요. 근데 변혁은 좀 심하게 체인지 되면 변혁이라는 말을 쓰죠. 이에 관한 것은 조만간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될 그 제가 쓴 책의 조금 주해 부분에 상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수정주의자들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중세는 좀 쇠망한 시기다. 망조가 좀 들었던 시기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근대 국민국가가 등장하는 지금 우리 역사고전 강의 제3부 그리고 오늘 하는 제21강 망조가 아무리 들었다 해도 말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 등장을 하려면 뭔가 좀 굉장한 진통이 있죠. 끔찍한 진통이 있죠. 정말로 말 그대로 끔찍한 진통이 있는데 그 예전 시대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게 그래 새로운 시대가 오는구나 나 이제 그만 은퇴할래 이렇게 하고 물러나지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들이 나오냐 어떤 균열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그 균열이 르네상스하고 종교개혁하고 이 두 개를 묶어서 생각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종교개혁이 바로 중세의 끝이다. 끝이면서 중세의 끝이면서 시작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르네상스 시대를 넓게 보면은 르네상스 전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르네상스고 후기가 종교개혁의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에서 바로 이제 중세가 완전히 깨트려지는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당연히 종파간의 분쟁이 시작되는 것. 그런 것이 30년 전쟁이죠. 1600년대 30년 전쟁이 바로 17세기가 근대라고 하는 것은 17세기 시작 밝고 행복한 근대 시작 이렇게 되지는 않았다. 그걸 꼭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낡은 체제가 말 그대로 뜯겨지고 그러려면 뭔가 우리가 생사는 아니지만 아무리 낡았다 해도 우리 어디 좀 다친 다음에 이 피부 위에 이게 딱지가 앉잖아요. 딱지가 앉았는데 그 딱지가 저절로 떨어지기를 기다리면 꽤 걸리니까 좀 성질 급한 분들은 저도 좀 그런 쪽에 가까운데 딱 몸에 이게 딱지 붙어 있는 꼴을 못 봐요 제가. 네? 피부가 좋지 않아서 그런가. 딱지 붙어 있는 꼴을 못 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억지로 뜯어내면 이제 또 그 생체기가 덜함으로써 피가 나잖아요. 그게 이를테면 30년 전쟁이라고 할 수 있죠. 꽤 오래 가죠. 그래서 1618년에 30년 전쟁이 시작됐는데 저는 근대의 그 뜯김, 피 흘리는 뜯겨나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절정이 이르는 게 1789년이라고 생각해요. 프랑스 혁명 1789에서 1618년 계산해보면 거의 뭐 저기 200년 가까이가 걸리는 거죠. 그렇게. 그때는 물론 이제 사회 물질적인 토대라든가 그 커뮤니케이션, 교통망 또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쪽에서의 변화가 다른 쪽으로 파급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날에는 그래도 한 30년 정도는 그래도 걸리죠. 30년 정도. 저 근대 국민국가 체제와 세기 말 목차를 이렇게 보면은 목차를 이렇게 보면은 37강, 36강, 35강 이렇게 이제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공산당 선언이 바로 그런 근대 세계에 대한 가장 잘 근대 세계를 가장 잘 집약한 선언서죠. 말 그대로 선언서인데 역사 철학의 저작으로는 공산당 선언만한 것도 참 드물어요. 저는 마르크스의 텍스트 중에서 제가 번역한 게 공산당 선언하고 경작 철학 수고인데 경작 철학 수고는 그냥 이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나 이런 걸 보여주는 거라면 공산당 선언이야말로 잘 집약된 철학책이 아닌가. 이런 거 실천 출판사에서 번역을 해냈는데 지금은 품절 이후에 이런 거 실천 출판사 그 김태경 사장님이 돌아가신 이후로는 그쪽하고 그걸 안 해서 이제 절판돼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늘 마음 한켠에 좀 찜찜합니다. 그걸 그대로 좀 출간을 좀 다시 했으면 하나 말아 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뭐 제가 번역본 다시 안 낸다고 해서 한국의 독서 업계가 무너지거나 그런 일은 없으니까 그렇게 막 뭐라 그러죠. 자부심 뿜뿜 뭐 이런 사람이 아니니까 자부심은 있지만 뭐 그런 식의 과잉된 그 뭐 간이 배 밖에 나온 놈은 아니니까 제가. 자, 21강을 보면 일단 발문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종파 분쟁으로 시작된 30년 전쟁. 그런데 여기 이제 굉장히 압축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발문들이. 30년 전쟁이 종파 분쟁으로 시작되었다. 그럼 시작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이놈의 이 종파 분쟁이 이 씨앗이 아주 희미한 씨앗이 나오느냐. 종교개혁이겠죠.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그 종교개혁에 편승한 오히려 아 이때다 하고 종교개혁을 도구로 삼은 유럽의 소지방의 영주들.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아주 느슨한 지붕 아래에 있던 영주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뭔가 난동을 부리고 싶은데 핑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파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딱 등장했고 루터는 또 그런 자신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그런 영주들의 이익에 좀 또 루터도 편승했고 그런 서로가 서로에게 편승한 그런 점이 있죠. 그게 30년 전쟁의 시작인데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0년 전쟁 안에는 정치적 쟁투가 숨어 있었다. 그리고 그런 정치적 쟁투는 무엇으로 귀결되겠습니까? 근대적 영토국가 성립으로 나아가는 씨앗을 뿌리게 되죠. 다시 말해서 루터에서 시작된 종교개혁은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느슨한 지붕 아래 놓여 있던 도이치 신성 로마 제국의 영토 안에 있는 그 바운더리 경계선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자기 내 영토, 내 땅에 대한 욕망을 좀 이렇게 불지르면서 동시에 확장시킨 그런 정치적 쟁투를 촉발시켰는데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은 또 더 나아가서 그게 그 근대적 영토국가로 가는 씨앗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 원인이었다가 그것의 결과가 또 다시 씨앗이 되고 하는 끊임없는 원인과 결과의 연쇄 이런 것들이 30년 전쟁에서 30년 전쟁이라는 이 주제를 보면 선행하는 원인이 뒤따르는 결과로 끊임없이 맞물려가는 그런 그 연쇄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시대가 급박하게 변하다 보니까 그 급박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두드러져 나타나는데, 그게 지금 우리들 후대에 우리들이 역사를 공부하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말하자면 교과서적인 시대죠. 제가 그래서 17세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아, 이 시대에 엄청난 발전이 있었고 뭐 빛나는 역사가 있었고 그래서가 아니라, 100년, 이 17세기라고 하는 1600년대 이 100년을 갖다 쭉 들여다보면은 역사 공부하는데 필요한 어떤 요소들이 집약적으로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의 연쇄들이 굉장히 명료하게 이렇게 맞물리고 있기 때문에 역사의 흐름 큰 변천, 뭐 1000년을 들여다보는 것보다는 100년을 들여다보는 게 아무래도 수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좋은 시대라고 그러니까 좀 좋은 시대는 좋은 시대예요. 공부하기 좋은 시대. 예, 공부하기 좋은 시대니까 그렇게 됩니다. 한국사도 좀 그런 점이 있어요. 해방 이후 한국 현대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현대사가 지금 100년이 안 됐잖아요. 이걸 이렇게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공부하는데 아주 좋은 그 모델이 되죠. 특히 제가 뭐 저 태어나기 전에 일어난 50년대 이런 얘기는 제가 선친께나 또는 돌아가신 선생님께 많이 들었고, 책도 뭐 해방 전후사의 인식 뭐 이런 책부터 시작해서 읽었지만 아무래도 체험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 선생님이나 선친은 글쎄요, 저 우익, 어쨌든 우익은 아니니까, 우익은 아니었으니까 좀 이쪽 편이라고 그러면 좀 그런데, 그래서 골고루 얘기를 듣기가 어려우니까 파시즘과 제3세계주의 사이에서 그런 책들 정말 좋은 책이죠. 공부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죠. 그렇지만 제가 그래도 저 박정희 군사 쿠데타의 시기에 태어나서 뭐 청소년 시기는 지금도 기억이 희미하지만 적어도 1980년이면 제가 대학에 들어가던 해가 80년이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가 40년이에요. 그럼 1980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사 회를 이렇게 보면 정말 급변하는 시기였죠. 50화국 시기, 60화국 시기, 지금 60화국 시기인데 87년 6월 항쟁, 1987년 6월 항쟁부터 지금까지가 이제 30년이잖아요. 한 세대가 지났죠. 참 끈질기죠. 끈질기게. 어젠가요? 저 민정당의 그 대선 후보가 선출되었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어요. 아, 정말 저 해방 이후 그 패거리들의 이제 최후의 응결체구나. 좋죠. 최후의 응결체가 딱 이렇게 암중모색하고 있는 단계도 아니고 그냥 튀어나와 있으니까 그 제거하기가 좋잖아요. 우리가 아, 그 등에 뾰루지 난 것 같아. 근데 빨갛게 달아오르기만 있어. 그러면 짜지도 못하고 거기다 일단 파스를 붙이고 곰기를 기다리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골마 터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약간 힘을 주어서 누르면 그 고름이 쫙 그 밑에 있는 뿌리부터 빠져나오게 생겼잖아요. 아주 좋죠. 좋은 기회가 왔죠. 이럴 때는 망설임 없이, 그럴 때는 아, 이게 이제 완전히 골맞어. 이제 파스를 한 이틀 붙여놨더니 그러면 망설임 없이 그냥 그때는 그냥 건드리기만 하면 짜지는 게 아니라 딱 뿌리가 밑에 보이잖아요. 그럴 땐 돋보기 딱 쓰고 안경 쓰고, 제가 제 등은 짤 수 없으니까 어쨌든 짜내야 됩니다. 쫙 힘을 줘서 속속들이 짜내서, 그러다 보면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오죠. 짜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피가 나오도록. 좋은 시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육공화국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어설프게 막 3당 합당하고 김영삼의 배반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났던 시기가 이제 드디어 합종연횡할 필요 없이 뭐 후보 단일화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이 쫙 짜내면 되는 좋은 시대가 오지 않나. 적어도 그런 시대를 만들어 놓고 죽어야 저 다음 세대들에게 적어도 5060 시대를, 젊은 날과 중년을 560 시대를 살았던 사람으로서 역사적인 책무를 다하는 거죠. 역사적인 책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런 책무를 좀 느껴요. 책무를 느낍니다. 그리고 역사 고정 강의 이거 해설 녹음하면서 왜 그런 말 하느냐. 역사라는 게 그렇게 가는, 과거로부터 배워가지고 오늘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근대적 영토 국가 성립의 씨앗을 뿌린다. 이거 봐, 이 문장 하나 설명하면서 이렇게 헛소리 할 일입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은 기독교 공화국의 신도가 아닌 근대 국민과의 국민이 되어 간다. 자, 군대 기독교 공화국의 신도가 아닌 근대 국민국가의 국민. 이런 것들 중요한 말이죠. 기독교 공화국은 레스푸브리카 크리스티아나, 기독교 공화국의 신도고 근대 국민국가의 국민이다. 근대 국민국가의 국민. 이제는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아무리 코스모폴리탄이라 해도 여권이 없으면 어디고 갈 수 없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아나키스트 이념적으로만 가능하죠. 아나키스트. 괴롭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권이 없으면 못 움직여요. 아무리 오늘날의 가장 그 코스모폴리탄이라고 하는 이념에 가깝게 가 있는 인간 집단을 들어봐라. 그러면은 가톨릭 교회 신부들인데 가장 최근에 제가 만난 그 베네딕토 수도회의 사제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 지금 스페인에 있는 어떤 어디로 가기로 돼 있는데 교단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쿠바를 간다 어쩐다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가니까 자신의 몸뚱아리를 어디에다가 둬야 하느냐, 그거는 뭐 베네딕트 수도원의 교단에서 명령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간다 해도 대한민국 국민 여권은 들고 다녀야 돼요. 이중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뚜렷한 정체성입니다. 저는 어디 교단에도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권 만료가 돼가지고 지금 갱신해야 되는데 갱신할 필요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니까. 자, 그런데 근대 국민국가의 국민이 된다 하는 것은 국민군, 네, 네이션 아미가 되는 것을 시작한다. 요게 굉장히 큰 함축을 가지고 있죠. 요 30년 전쟁, 그 다음에 기독교 공화국의 신도가 아닌 근대 국민국가의 국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국민군이 된다고 하는 것. 요런 함축들, 세 가지 항목이 있죠. 요 세 가지 항목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21강부터의 공부의 요체입니다. 오늘 요 발문에 대한 설명으로 마치겠습니다.